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내가 정말 속 아팠던 게 뭐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은공을 자기는 받았거든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너 때는 내가 가만두겠다 이거예요. 참아내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너 자식 때가 나라를 쪼개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었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가 거둬들여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가 뱉어낸 얘기가 뭐예요? 잘못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누려보니까 전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그렇게 헛됨을 노리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실히 하나님은 그 자식대와 나라를 쪼개버리고 그 가장을 풍비박산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다윗에게 너 왕위는 내가 영원토록 보장하겠노라 그 약속은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잘한 만큼 우리 자녀손들이 영원토록 복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성경에 두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누굴 모셔요? 하나님을.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이 양손에 들고 우리를 맞이하셔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누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받아 누린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셨으니까요. 생각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셨고 행동의 근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선물은 다윗이 받아 누리는 게 맞지요. 여러분도 이 두 선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이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행동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말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 얘기인데 가만히 들어보니 성경 같아. 여러분의 말인데 성경처럼 성경의 말이 막 술술술 나오는 거 집어넣어 놓은 것이 가득 차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그분을 가리켜서 어떻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윗이 받는 복을 허락하셨지요. 자, 사울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행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에 있습니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아유 목사님 나 믿음이 약해서요. 강한 길을 제가 제시한다니까요. 들으시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강해져요. 안 들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아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목사를 불러다가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면 돼.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그 목소리, 그 소리가 누가 먼저 듣게 돼요? 본인이 듣잖아요. 본인이.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평상시 왕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영광이 지속되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만드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다가 싹 뺏어가시기도 하셔요. 그것이 욥기서의 얘기 아닙니까? 욥기만큼, 욥만큼 부를 누렸던 사람 없습니다. 당대에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두은 것 다윗처럼 살았으니까 주신 자도 아버지시고 거두신 자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좋지 못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게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 어떤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걸 다시 한번 느끼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만큼 대해줍니다. 한 만큼 복받게 해요. 철저하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보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아멘 하면, 받아먹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분홍등에 처박히고 뭔가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는가?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없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교통정리한다고 바쁘게 시간 보낸 것은 없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망해요. 영이 잘못되어지면 육의 문제, 모든 문제가 뒤틀려버려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되지, 우리 귀전에 사람의 얘기가 자꾸 채워진다, 옆에서 누가 조잘조잘 거린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당신의 지시를 내가 거역한 것, 따르지 않았던 것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서슬푸른 눈, 그들의 막 그냥 사나움, 나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상참작해 줄까요? 정상참작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라, 들으면 살리라 말씀했어요. 들어야 믿음도 생기거든요. 들어야. 안 들으니까 왕위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잖아요. 왕위를 찬탈시킨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야 11절 12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얘기하신 건데 이렇게 결실을 보여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했어요. 12절 13절의 얘기는요 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지요. 자, 12절입니다. 1장 12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그들을 돕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단 이평에 땅 차지한 거 있지? 여기에 처자와 짐승들은 가축들은 다 두고 모든 병사들 다 출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병사들. 그럼 여기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모든 병사.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병사가 얼마냐? 13절 보세요.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그래요. 4만 명 가량은 7년 전쟁에 동원되었던 군사들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생각해 보십시오. 처자가 요단강 이편에 있어요. 평온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야 너희들의 형제들 그들이 내가 주마했던 땅을 다 찾아가기까지는 너희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임해야 하느니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약조했어요. 그 약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4만 명가량이 형제들보다 앞서 지금 전투체세로 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형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이 우리들의 형제들 사이에서 느껴지느냐? 현대인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자기 한 가정 뿌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저것 하나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재활병이 있다 보니까 간병비가 엄청 쏟아져요. 17만 5천 원서 계산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사남매가 돈을 N분의 1로 해서 착착착 하는데도 역부족이잖아요. 계속. 어떻게 해? 오빠 이거 어떻게 해? 형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래도 우리 묵묵히 하자. 허리띠 쫄라매가면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간병비하고 아버지 그 병원비하고 야 저는 요즘 그런 느낌을 가져요.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야,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도 아, 서먹서먹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땅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에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선적으로 그 명령에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야, 너의 믿음의 형제들이 내가 추마했던 그 평안, 그 기쁨 누리기까지 네가 앞장서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줘야 되고 힘써주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요청에 예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요 모든 걸 내가 다 작파하고 그 열심을 내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한들 그들이 우리들의 수고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 없잖아요. 묵묵히 400명이 처자식들 생각도 안 하고 이 강을 건넌 그들의 이 병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중하구나. 이렇게 전쟁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적도 섬멸할 수 있겠지만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은. 근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살아올지 몰라요, 전쟁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 싸우려고 막 나가서고 있어요, 지금.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러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약속하신 내용인가? 또 한번 찾아볼까요? 3장 7절 한가 보세요. 3장 7절 옆절입니다. 옆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계시잖아요. 자, 이 대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올 때 우리는 겁 없이 막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말하면, 뱉어내면, 기도하면 그대로 실현시켜버려요. 왜요?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돌을 들고 치기까지.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실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대합니까? 두려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 다 터치합니다.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두려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이 자꾸 공동체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관심을 촉구시켜요. 개인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중국 선교사를 식사 대접하는 자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키니까 이럽니다. 선교하다가 채찍에 맞아갖고 몸뚱아리를 보여주는데 얘가 채찍 자루이 딱딱 있고 이제 추방된 사람이에요. 격려차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이럽니다. 군인은 약하지만 군대는 강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아닙니까? 근데 군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무더기를 나눠도 그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니까 전체, 단체, 연합 이 개념이 없어요. 없어. 약화되어 버려요. 군인은 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군인이 모인 군대는 조직은 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양정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대단한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이 양정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크게 무슨 뭐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교회가 빛이 나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기념비를 세워 자신에게,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하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년에 한 차례, 오늘 본문에 보면 7월 10일경에 그러잖아요. 그때 대궐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집 앞이든 뒷산이든 어디든지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그 초막에서 지내요. 일주일간. 일주일간 뭐 했느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두 번째, 가정의 신앙 전통을 얘기해줘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때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단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년 한 차례씩 하니까. 그 레파토리를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얘기 하실 거지요? 아, 얼마나 재밌겠어요. 엄마, 자, 어떻게 알았어? 몇 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요. 그것도 포맷이 딱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읽어주고 듣게 하고 같이 읽자하고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계에 조그마한 숫자지만 작은 숫자가 전 세계를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록펠러를 만든 어머니 신앙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띄워주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록펠러를 만든 어머니 신앙이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것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지시켰던 거예요. 수장절에,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저를 섬기라 그런 말 아닙니다.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했던 얘기.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하나하나 의미심장하지요? 이렇게 가르쳐놓으니까 그 자식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맺으면 누가 불편하냐면 원수 맺게 만든 자신이 불편해져요. 사람을 못 봅니다. 부자유스럽고요. 평온이 깨져요.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 정도의 신앙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본인은 어땠겠을까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했겠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지요? 그 자식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게끔 위에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보다 먼저 뭘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 집에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설교해 주십시오, 신방해 주십시오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자기가 먼저 들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후반절에 들으면 살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살게 돼 있어요. 모든 막음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풀어져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살리라, 살리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함껏 도우라. 힘껏 도우는, 힘껏 도울 수 있으면. 열 번째입니다.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어디에 앉으라고요? 앞자리에 앉으라. 오늘 진짜 제일 앞자리에 앉은 친구 복된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하기 때문에 신들이 해야 되니까 앉았겠지만 복된 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복된 분들이 여기도 계시고. 예배당에 가면 반드시 앞에 앉아라. 근데 이렇게 교육받았던 록펠러가 여러분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냈어요. 16살 때 회사원이 됐거든요. 31세에 회사를 차립니다. 대표가 됩니다. 24개의 명문대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록펠러가 미국에 그 아이비리그 해갖고 막 큰 대학들, 유수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석학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들을 24개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정도 개척한 것 같아요? 4,928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양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여러분 5,000개가량을 만들어냈다니까요. 록펠러가 건물 짓고 여기 이제 교회 하세요. 나는 이제 땡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를 짓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갈 때까지. 석유왕입니다. 석유왕.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냈어요. 누가요? 신앙인의 어머님이.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왜 록펠러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여호수아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정거리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돌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인은, 어머니는 기념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 감동, 그걸 자식에게 전달했고 그 자식이 또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아닌가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봅니다. 기념비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까지 우린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열두를 돌을 택해 주스다가 유숙할 곳에 다 놔줬어요. 그죠? 가져다 놓았어요. 9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요단 가운데로. 여호수아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양정교회를 섬기는 이 기간 동안에는 뭐 미우나고우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체들이 자기 부인하고 죽었던 현장에 그 기념비 돌들을 세우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정말 귀합니다. 기념비를 하나 세워주고. 아우 집사님, 아우 이런 일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념비 하나 세워주고. 이게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다. 이거예요. 기념비입니다. 이 돌의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 자기 부인의 흔적입니다. 요단강은 나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홍해가 땅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면 요단강은 나를 죽이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해요.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인을 바꾸는 일은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너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수장된 자기 부인의 흔적들이죠. 옛사람의 흔적은 요단강에 다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은 현장, 여러분 탈피를 했던 옛 모습의 그 현장들을 딱 기념비를 세워놓고 신앙의 조금 위태로 올 때 딱 불러서 권사님 이전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요 기념비 기억나시죠? 이거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맞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열심 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 이 기념비는 몇 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22절 가볼까요? 21절 보십시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를 길갈에 세우고 했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지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다 이거예요. 성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홍해를 건너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문화에 찌들어 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지요? 바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예요. 얘기하시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죠? 요단을 건넌 이 사건,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룰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방법대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우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열두 돌을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어디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20절에 길갈에 세웠다 이거죠. 길갈에. 길갈의 의미는 뭘까요? 요단강이 죽음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길갈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흔적인 거예요. 세 사람의 이 모습 실체가 여러분이 세운 기념비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양정교회 아무개입니다. 직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 길갈의 기념비로 적용해 보자는 거지요. 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었어요? 그럼 새 사람의 흔적이 그 삶 속에 어떤 겁니까? 알려주시겠어요?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을 내가 아는데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졌고 말하는 본때가 달라졌고 그 삶의 모든 양태가 옛날하고 달라 이거예요. 옛날이 어땠는데? 사나웠지. 가까이 갈 수 없었어. 지금은 천사가 됐잖아. 이 얘기가 바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기념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기 하기 위해서 이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이거 아니에요. 자녀 손들이 묻거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양정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 왜 섬기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길갈의 이 기념비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던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었음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념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념비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보다도 단체가 중요하시고 또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두 집합하는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군사들이 출동했고 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같은 모습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요단강에 자기 부인의 기념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인 길갈에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된 흔적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흔적들 그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 기념비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념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양정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기념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그 한 개의 기념비가 자기 부인 예수를 영접할 때에 자기 부인의 그 기념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생업의 현장인 우리 삶의 자리에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비가 필요함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삶 새 사람 된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얘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멋진 미션들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돌아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